VOA 세계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됩니다. 올해 55살인 해리스 의원은 인도 아프리카계로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중도 하차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오는 17일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지명을 승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미 대선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해리스 의원과 맞붙는 구도가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해리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홍콩의 반중국 매체 빙가일보 사주 지미라이가 약 40여 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인 아그네스 차우도 체포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홍콩 경찰은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최소 2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쳤다면서도 이들의 혐의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어제 홍콩 입법에 의해 선거가 1년 연기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6대 홍콩 입법회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는 러시아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토론에서 백신을 보유하는 것과 그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했으면 한다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입증했는지에 대한 심각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르면 이달 중 자국 의료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5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14만 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57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일리노이, 애리조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전체 사망자는 16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타이완에 방문한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소생부 장관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교육과 취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학생 73%가 휴교를 경험했고 주로 저소득 국가 출신인 13%는 온라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5%는 유행병이 시작된 이후 학업에 지장이 있었고 51%는 교육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발병 전 취업한 청년 가운데 17%는 아예 일을 중단했고 취업한 청년들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씩 줄었으며 이 가운데 42%가 소득 감소를 신고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30만 명과 74만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27개 대기업들이 앞으로 10년간 뉴욕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JP모건, 골드만삭스 기업 총수들은 어제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한 구상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유색인종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뉴욕시립대학과 협력해 직업훈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됐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자신의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으나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 같은 대북 정책을 바꾸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미한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에 평안북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황해도는 낮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23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해 많은 피해가 인명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북한과 관련해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되면 모두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면 아마도 세상이 끝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라디오 프로그램 휴 휴이 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전쟁을 예상했었다면서 그러나 어디 전쟁이 났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 북한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어디 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이란, 러시아와의 핵 군축 협정 협상 등을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우리는 매우 다르지만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그가 말썽을 일으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무모함과 공세, 특히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고려할 때 일본이나 한국, 타이완이 핵무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앞으로 두 달간 우리에게 논의의 큰 주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논의 주제가 중국의 공세와 관련된 것인지 중국과 이란의 새로운 합의에 관한 것인지 혹은 한국 등의 핵무장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갈등이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이란과 앞으로 25년간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외정책 성과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바꾸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길 경우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주인 행세를 하려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the greatest dream in the world is that Joe Biden wins because they will own this country. China will own this country. North Korea will own this country. They will own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과 이란 문제를 거론하다가 갑자기 그들의 가장 큰 꿈은 조 바이든이 이기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나라에 주인 행세를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기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주인 행세를 할 것이고 북한도 주인 행세를 하려 할 것이라며 그들은 모두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중 이룬 대외정책 성과 중 한 분야로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에 이어 북한과의 외교를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엔 북한과의 신속한 합의를 위해 자신의 재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란과 매우 신속하게 합의를 할 것이고 북한과도 매우 빨리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and when we win, we will make deals with Iran very quickly. We'll make deals with North Korea very quickly.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이 이기지 않았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f I didn't win the election in 2016, our country would now be, maybe it would be over by now, but
일각에서 주장했던 바와 정반대로 자신은 북한과 전쟁이 아닌 관계를 갖게 됐다며 전임 행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되면 북한 등 대외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자문 핵심인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이 여러 민간단체 행사에 나서 북한 문제를 특정한 적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한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세우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관계와 다자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복원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확산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에 대한 미국의 약속 갱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의 경우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이고 공조된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말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발표한 당 강령의 대외정책 요강에도 반영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후보 토론회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4월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올린 기고문에선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적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실질적 결과도 없이 국가 안보 과제를 다루는 미국의 지렛대를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지난 7일 중국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최근 출간된 서적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전략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백악관 내 전략이나 비화들이 전직 당국자와 언론인들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2017년 미국 정부가 실제로 군사 옵션을 고려했을까? 미국 CNN 방송의 짐 슈토 기자는 10일 출간한 서적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에서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된 슈토 기자의 책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두고 사적인 논의를 했으며 행정부 관리들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으면서도 북한 도발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0여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공격 여부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주요 시설만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의미의 코피 전략이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다만 슈토 기자는 이 같은 군사 전략을 현실적으로 보는 군 관계자는 없었다며 이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전쟁으로 가는 첫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군사 옵션과 관련한 발언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실제 행정부 내 논의를 통해 군사적 카드를 고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화염과 분노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북한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입니다. 이 발언이 나오기 며칠 전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약 3개월 후인 2017년 4월에는 북한을 겨냥해 매우 강력한 함대를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에겐 매우 강한 항공모함보다 더 강한 잠수함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경고에 대한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 출신 고위 관리의 책에서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외람된 말이지만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미국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엔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전략은 최근 출간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여러 차례 드러납니다.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실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축소 또는 전면 중단을 희망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였다거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따르기로 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담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행정부 인사들과 백악관 담당 취재 기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 비화들을 책으로 펴내는 경우가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과 션 스파이서 전 대변인 등이 회고록을 출간했으며 언론인인 마이클 울프는 화염과 분노라는 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주에 시작될 미한 연합훈련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군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보다 준비 태세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11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전 운용 능력 검증이 이번 달에 있을 어떤 훈련의 일부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미한연합훈련에 전작권 전환 관련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이 포함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6일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속적 연합훈련 실시 이유 중 하나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던 발언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도 VOA에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훈련에서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의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달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훈련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FOC, 즉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이번 연합훈련에서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 추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의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포함 여부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는 기본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3단계로 진행되며 미한 양국군은 지난해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2단계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군은 전반기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비태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하반기 훈련에서 FOC 검증보다 연합방위태세 보완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한국군에 대한 FOC 평가와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의 필수적인 중간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군의 FOC 검증보다 미군 준비태세 유지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FOC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 등의 이동이 제한된 만큼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주요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교적 혹은 의료적 이유로 훈련 규모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훈련 주 목적은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와 지속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시간표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진행하는 데 동의했음에도 전작권 전환을 임기 안에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케이트린 보토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비해 전작권 전환에 매우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를 주요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준비태세와 전작권 전환 중 어느 한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토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비해 알래스카 주에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배치하는 계획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미사일 방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 건설과 통합 작업이 올해 3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전 배치는 2023 회계년도 후반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하는 장비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의 중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현재 44기에서 64기로 점차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기도가 유엔으로부터 북한 내 온실 건설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남포와 평안남도 내 취약계층의 영양상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이번 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경기도가 남포특별시와 평안남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물품의 대북 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북 지원의 수혜 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입니다. 경기도는 특히 남포특별시와 평안남도에서 유리 온실 건설 지원과 관련 물자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근무일 기준 7일 만인 이달 4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인 내년 2월 4일까지 제재 면제 품목의 대북 반입을 마쳐야 합니다. 대북 제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약 36만 8천 달러 상당의 총 298개 품목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제재위의 모든 제재 면제 물품을 한국 기업에서 조달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제재 면제 물품은 온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재들입니다. 경기도는 대북 반입 물품들이 온실 골조 제작,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계 시스템 구축, 작물의 영양 공급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 환기를 위한 물품들, 온실 조명과 온도를 조절하는 제어 장치 등이 제재 면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또 온실 창문, 혹석이용 차광 알루미늄 스크린, 혹한기용 단열재, 빗물 배수 장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도 북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그 외에도 채소 작물 재배 관리를 위한 자재와 컴퓨터 프로그램, 순환 펌프 등 농업 기구도 영양 사업 진행을 위해 북한에 반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경기도는 대북인도지원 제공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위로부터 황해북도 개성시에 위치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양묘 온실, 양묘 기자재, 공사 장비, 작업 공구 등 총 152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의 민간기관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 장비의 대북 반입을 위해 각각 신청한 제재 면제를 지난달 17일과 22일에 승인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이 매년 거듭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황폐화한 산림을 복원하는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2009년부터 5년 동안 북한 내 유엔의 활동을 총괄했던 소바주 전 소장은 곡물 생산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농업은 자연재해에 민감하고 식량난을 가중시킨다며 북한 당국이 다양한 식품 생산에 주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소바주 전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올여름 북한의 수해 피해가 예년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년 거듭되는 북한의 홍수 피해,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은 홍수, 집중호우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단체들이 북한에 이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국가 통계 자료가 유엔에 충분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국제기구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각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여러 방면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국가 간 기상관측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말이죠. 북한은 완벽하게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공고를 전달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이 각 지역 정보와 국제사회에 공유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완전하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북한을 자연재해의 속수무책으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재난대응 공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보니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률은 늘었습니다. 자체 연구개발로 기상관측장치도 개발한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지역차가 너무 큽니다. 산간지역 외딴 마을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호우특보가 내려지면 라디오나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의 통신망 기반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 지역에 얼만큼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기후 조건은 주변국 한국, 일본과 비슷한데 피해는 월등히 크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북한 경사지에서 볼 수 있는 산림 황폐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해를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땔감용으로 벌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 당국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도 크게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사지의 밭을 개간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숲이 우거져야 할 산이 황폐화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은 수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산림을 복구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비책도 문제지만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 체계도 중요할 텐데요.
재난 위험 관리 체계는 조기 경보와 대응 시스템을 혼합한 것으로 북한은 모두에 취약합니다. 복구 대응에 있어 기계 장비가 부족해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 더디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쳐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한 사실은 북한의 농업은 기상 조건에 따라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큰 비 한 번에 한 해 농사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수십 년 된 만성적 식량난을 가중시킵니다. 사실 북한의 기상 조건은 한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식량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수해 측면에서만 보자면 농업 환경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한 예로 홍수가 올해 추수기 3주 전에 온다는 예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당국에서 미리 추수를 내 보관하자는 결정을 해도 농작물을 보관할 창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리 수확을 해놔도 쌀과 보리, 옥수수를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장마 피해가 북한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기상 조건에 취약한 북한 농업과 관련해 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쌀과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물 생산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제 대답은 곡물 의존도를 낮추라는 겁니다. 북한은 과거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곡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곡물 생산 대신 닭과 소,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해외 수출이 가능한 캐슈너츠, 특산 사과, 버섯 재배 등을 통한 식량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했던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 사무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한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유엔이 11일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해 대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가 집중 호우를 겪고 있고 북한도 이번 달에 이례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팀이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며 필요하거나 요청을 받을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10일 북한의 호우 상황이 지금까지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8월이 그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한국통일부가 시행 방침을 밝혔던 소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대상인 대북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통일부의 조치가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12일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사무검사 대상 법인은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표적조사라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통일부는 다른 분야의 소관 등록법인으로 사무검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사무검사 범위를 사회 문화 분야로 확대해 다음 주부터 해당 분야 교류협력 단체들을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일부 소관 등록 법인은 모두 433곳으로 통일부는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 25곳을 포함해 사무검사 법인 대상 109곳을 추린 상태입니다. 또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180곳 모두를 등록 요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3일 행정인력을 감안해 탈북민단체와 북한인권단체를 먼저 점검한 뒤 다른 단체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 대변인은 또 이번 사무검사 점검 항목에 회계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검사를 통해서 그 정관 목적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 사무단체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상의 비리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 비리가 발견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거의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가정을 전제로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
통일부의 조치에 반발해온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민단체들은 11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의 계속되는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북한인권운동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사 대상을 확대한 통일부 발표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그동안 하지 않던 회계 검사까지 하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 지원이 끊겨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를 고사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이면서 지금 이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원하는 분들도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거 사무검사까지 한다는 거는 후원자까지 다 털겠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다 겁을 먹어가지고 도와주지도 않는 거죠. 그럼 아주 고사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무검사의 주된 항목은 정관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와 등록법인 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라며 회계는 주된 점검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검사는 해당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한 언론 매체는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12일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한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재직한 리처드 알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행정부 때 재직한 크리스천 위튼 전 국무부 전략소통수석 고문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한을 받았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 수령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관련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 조치라며 사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체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30일 통일부와의 화상 면담 뒤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을 보류하고 이들 단체와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대화할 것을 권고하는 이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한국인 참전용사의 딸이 올해 가을 신설될 미 국립육군박물관에 17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본인도 미 육군으로 20년간 복무했고 지난 15년간 육군박물관 설립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가을 미국 수도 워싱턴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에 국립육군박물관이 새로 세워집니다. 미군에서 육군은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조직이지만 아직까지 육군과 관련한 국립박물관이 없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미 육군에 20년간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한 모니카 최 씨는 이 박물관 건립에 자신의 돈 17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 지난 15년간 국립육군 박물관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했습니다.
그 안에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 한국 전쟁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박물관 내에 한국 전쟁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최경진 씨는 대중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8240부대 소속이었습니다. 8240부대는 유엔군 산하 미 극동사령부 소속의 비밀 게릴라 부대였습니다. 전원 북한 출신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유격 활동과 북한 내 첩보, 적 기지 파괴, 내부 교란 등 오늘날 특수부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대의 원조격인 주한연락처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KLO의 한국식 발음을 섞어 켈로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평양 출신이었던 최경진 씨는 중학교 이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서울에 유학을 와 있었고 성균관대학교 2학년 재학 시절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평양에 있는 가족들 못 보시고 이제 군대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 다니시다가 전쟁이 났으니까 영어도 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친구분께서 그때 미팔군들이 한에서 숨신 분들 또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을 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군번 없는 군인으로 불렸던 켈러부대 소속으로서 미군 특공대로부터 훈련을 받아 인민군이나 중공군 옷을 입고 북한으로 넘어가 정보를 구해 돌아오는 게 임무였습니다.
비행기 추락한 그런 데 가서 그 포로들이 어디 있고 또 그 군인들이 어디 있는 거 그거를 정보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그 정보를 미국 사람 미국 군인들한테 전해주는 건데요.
모니카 최 씨는 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경험했던 얘기를 해줬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중 하나는 임무 수행으로 인민군 옷을 입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이 있었는데 미국 군인들한테 잡히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을 잡혔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미국 군인들이 정말 그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안 하시고, 아버지한테 소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8240 그 미국 정부, 그 부대한테 여기다가 연락을 하면은, 나의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확인할 때까지 며칠 동안 거기 계셨대요. 그게 뭐라 그럴까 좀 조마조마하죠. 그 사람들이
네.
이민군은 옷을 입었는데 그렇게 네. 예, 근데 다행히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는데
또 1951년 1월 미군과 한국군이 북진에서 올라갔을 때 평양까지 올라갔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가족들과 살던 집 근처에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그 북진에서 올라갈 때 평양까지 가셨대요. 평양까지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그 아버지께서는 그 평양 길을 잘 아시니까 그쪽에서 오셔서 태어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을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벌써 아버지 사시는 그 집이 좀 컸대요. 그래서 그 인민군 그 커맨더가 거기를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그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뭐라 할까 그 형님 같은 분이 걸어가시더래요.
집 앞에서 큰 형과 재회했던 아버지는 그 다음 날 일찍 짧게나마 다른 가족들과도 만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일사 후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왔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를 못 보고 내려오신 게 평생 후회되시는 거예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서 자리 잡았던 최경진 씨는 1973년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집에 무궁화를 심는 등 한국과 한국전쟁을 결코 잊지 않았고 누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면 남쪽도 북쪽도 아닌 코리아에서 왔다고 늘 답할 정도로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한반도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모니카 최 씨는 아버지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모니카 최 씨는 앞으로도 국립육군박물관에 기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군대 들어가서 associate degree,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그 다음에 박사까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된 거지만, 그것까지 할 수 있게 이 군대에서 다 그렇게 해주고, 또 그동안에 그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도 주둔했었고, 이탈리아에서도 주둔했었고, 독일에서도 주둔했었고, 또 독일에 있으면서 제 남편 만났기 때문에 또 군대에서 남편을 준 것, 군대에서 얻은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갚아주고 싶고.
모니카 최 씨는 또 박물관이 육군에 복무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계통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이 미국 친구들 보면, 자기는 군인에 안 있었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그 육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혁명 전쟁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 전쟁, 월남 전쟁, 또 지금 Cold War 그 독일에서 그 유럽에서 있던 Cold War 그것까지 합치고 또 지금 애프가니스탄, 이라크까지 합치면은 그 친척 중에 아니면은 그 저기 마을 동네 중에 한 사람은 그 분명히 육군에 가입하고 그런 거를 있었기 때문에
모니카 최 씨는 이밖에 미국 내에서 한국 전쟁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년에 두 번씩 워싱턴 근교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한 역사 세미나를 열어온 겁니다.
하는 도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들,
네.
그 개인 이야기들 뭐냐면 이 역사책에 없는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살리는 게 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군인이 군인 그 복을 입기 전에 사람이니까 다들 그 무서웠던 거, 또 사명감을 느끼고 열심히 싸웠던 것이 있지만 또 슬펐던 거, 물론 전우들을 잃어서 슬펐던 것도 있고 또 재밌던 거, 또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또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그 2세, 3세 특히 요새는 또 4세까지 나가겠죠. 그런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저의 뭐라 그럴까 이 주어진 사명감이라고
느껴요. B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악당기근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대국이나 독재자를 악당으로 묘사했던 과거와 달리 중국의 대규모 자본력,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보복 공격을 우려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이 자기 검열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영화의 거장인 찰리 채플린이 1940년에 제작한 위대한 독재자는 히틀러와 나치의 비인간성을 풍자해 돈과 예술성을 모두 챙기며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현대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지난 1997년 중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운명을 조명한 영화 쿤둔을 제작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붉은 시월 같은 영화는 옛 냉전 시대를 생생하게 묘사한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재자와 전체주의 국가 혹은 적대국을 소재로 악당으로 묘사하는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의 칼 로스티알라 법대 교수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할리우드의 악당이 고갈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우선 할리우드에 거대 자본을 투자한 중국 기업들의 압력과 미국의 버금가는 중국 영화 시장에 대한 수출 등을 고려해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중국이 싫어하는 소재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 AMC를 비롯해 세계 최대 극장 체인을 중국의 완다그룹이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난해 영화 시장 수입은 93억 달러로 114억 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이 때문에 할리우드는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주제를 없애거나 검열하고 있으며 티벳과 타이완, 태난먼 민주화 시위 같은 주제는 앞으로도 금기시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레드 던이 당초 중국이 미국을 침공하는 내용이었지만 이후 중국을 의식해 침략자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바꾼 사례가 이런 자기 검열의 대표적 사례란 지적입니다. 로스디알라 교수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할리우드 영화사와 작가, 제작자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같은 외국의 독재자들을 부정적으로 그릴 경우 해킹당하거나 해를 당할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독재 체제를 풍자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북한 정권의 협박을 받은 뒤 2014년에 해킹 공격을 받았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Take him out.
You want us to kill the leader of North Korea?
Yes.
What?
Hello, North Korea.
Preceding the interview, you will shake.
당시 소니 픽처스는 해킹으로 업무가 거의 마비됐고 다양한 기밀 정보가 공개됐으며 마이클 린튼 당시 회장은 해커들이 단순히 물건을 훔쳐간 게 아니라 완전히 불태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로스디알라 교수는 채플린의 위대한 독재자 이후 할리우드는 논란 많은 주제가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봤지만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은 외국 지도자나 정권을 자극하는 이들에게 개인적 또는 직업적 해악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니 해킹 사건 이후에도 미국의 HBO, 넷플릭스 등의 대형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미 연방검찰은 HBO 해킹 주범으로 이란군 전직 해커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소재들이 영화 각본 과정에서 삭제되는 등 제작사 자체 내 검열 과정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스디알라 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할리우드의 자기 검열은 일시적인 유행 현상이 아니라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복 공격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할리우드는 지난 2002년 개봉한 007 Another Day 이후 솔트, 레드던, 월드워 G 등 북한 정권을 악당으로 묘사한 영화들을 꾸준히 제작했지만 소니 해킹 사건 이후엔 눈에 띄는 영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환자 중 미국인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고 학교를 다시 여는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 수가 9일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11일 오후 현재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512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57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내 전체 확진자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남부의 플로리다와 조지아, 동부의 뉴욕 등 5개 주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중서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뉴욕주는 증가세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기록한 것은 4월 28일로 첫 발병 세 달째입니다. 이어 6월 11일에 200만 명, 7월 8일에 300만 명, 7월 23일에 400만 명을 기록했고 17일 만인 8월 9일에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제 미국 내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검사가 부족하며 코로나 감염자 중 많게는 40%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근로자의 5명 중 1명인 3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안을 두고 2주간 협상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행정조치에 서명하고 추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we're looking very seriously at a capital gains tax cut and also at an income tax cut for middle income families. We're looking at expanding the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 이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 이득세와 중산층의 소득세 인하를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인 세금과 예산 지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정 조치를 취하자 민주당 측은 효력이 없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할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위해서 학교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어린이들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So, yeah, I think schools have to open. We want to get our economy going. We have incredible numbers despite this. If we could get this going.
하지만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어린이병원학회는 10일 보고서에서 어린이 감염자들이 심각한 증세를 보일 확률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패터슨시의 키디 클리닉의 소아과 의사 글로리아 메지아 라미레즈는 VOA에 미국 어린이들이 이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했다고 말했습니다.
Los niños mayorcitos de dos años ya ellos consideran la máscara como parte de su vestimenta.
라미레즈 씨는 두 살 이상의 어린이는 이미 마스크를 옷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줄곧 썼다가 벗었다가 한다며 어린이들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도 11일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위 존스홉킨스 대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브라질 305만여 명, 인도 226만여 명, 러시아 89만여 명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7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16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라질이 10만 1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일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n the countries that have done this successfully, they're using a risk-based approach to reopen segments of societies including schools.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감염을 추적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한 나라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런 나라들이 학교 등 사회를 일부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를 다시 개방할 때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이어지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8월 10일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감소 그리고 보호를 위해 1949년 8월 12일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 제3협약이 체결됩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에서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정 국제법입니다. 제네바 협약의 모체는 1864년 체결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1864년 적십자의 창설자인 앙리 뒤낭의 제안으로 국제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유럽 등 17개국 대표들의 합의로 전쟁 중 부상자의 상태 개선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약은 이후 두 차례 수정 보완돼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그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8년 이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국제적십자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4개의 협약안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한 해 뒤 1949년 8월 10일 4개의 협약안이 제네바 협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제네바 협약은 이후 66개 나라의 조인을 거쳐 한 해 뒤 1950년 10월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1971년 8월 10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남북가족찾기 회담을 제의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으로 헤어진 후 흩어져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천만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 기간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의 근거에 설치된 실향민간 귀향협조위원회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한 이후 첫 접촉이 시작된 것입니다. 1971년 8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특별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고 북한적십자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이 답신을 통해 호응함으로써 남북적십자 간 사상 첫 회담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후 20여 차례 예비회담이 이뤄졌고 5개 항 의제 합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과 상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선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남북관계도 얼어붙으면서 이산가족 찾기는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i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이 찾아갑니다.